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폼페오 국무장관은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6일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예, 폼페오 장관이 일행과 함께 평양에 도착한 것이 현지 시간이죠. 6일 이른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6일 오후부터 점심 식사를 바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이기도 한데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과 점심 식사를 하고 곧바로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회담의 내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그 당일날 돌아오는 게 아니라 1박을 하는 그런 일정이 바로 이번 세 번째 방북이고요.
네.
그런 만큼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그 회담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7일 두째 날 일정이 그 관심사인데요.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오르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일은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은 그보다 전에 앞서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7일 오전 9시부터 아마 거의 하루 종일 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침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오후에 만나게 될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앤드류 킴 그 CIA 중앙정보국장의 코리안 미션 센터 센터장이죠.
네.
이 중앙정보부와 북한 통전부의 물밑 접촉에 마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고요.
네.
또 실무 접촉에 나섰던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 그리고 앨리슨 후커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 그리고 그 국무부의 동아타 담당 부차관보 등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측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폼페이오 장관 회담에 나오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바로 이 상대역은 누가 될지 그동안에 궁금했었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상대역은 그 예상대로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6일 12시께 그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는 그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나와서 폼페이오 장관을 맞았고요. 이어 그 백화관 초대소에서 그 2시간 45분까지 한 그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회담 테이블 중앙에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회담을 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역이 그 김영철 통전부장님을 그 분명히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그 회담 분위기가 그 훈훈하고 좋았다 이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이제 일종의 그 모두 발언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이 그 자신의 그 세 번째 그 평양 방문이고 한 번 더 오면은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고요.
네.
그러자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더 자주 올수록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회담이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일단 연출했다 그런 그 보도가 있고요.
네.
그동안에 그 미북 간의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상대역이 되는 게 그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둘 다 그 과거에 지금은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은 미국과 북한의 그 정보기관 수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월 그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그 미북 간의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연락 채널 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6월 10일 날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었는데요. 사실상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영철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야말로 기획 연출을 했다 이렇게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아마 상대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전망을 해본다면은 이번 건은 이제 그야말로 정상회담 뒤에 열린 첫 번째 후속 그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 또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와서 그 회담을 한 거는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이제 협상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비핵화 문제도 있고 북미 관계 개선, 체제 안전, 군사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아마 상시적인 어떤 그 회의체가 아마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치면은 그 국무부의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 같은 국무장관 밑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어떤 그 인물 그 직책이 아마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북한서도 자연히 가령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든가 누구든가 나와서 아마 그 상시적으로 이거를 조정하고 전담하는 회의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아마 이번에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어떤 인물이 그것을 이런 직책을 맡을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이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는 그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저희가 지금 그 만났다 안 만났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 만남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폼페오 장관이 이번에 세 번째 방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방북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제를 조율했던 때와는 의미가 특별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세 번째 방북은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네.
그런 회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담의 후속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맥락에서 비판적인 언론들의 보도 굉장히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맹이를 채운다고 할까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담는 이런 절차들은 굉장히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첫째 날 6일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둘째 날 7일 그 미국의 폼페오 장관 팀이 하루 종일 북한 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날 언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폼페오 장관과 면담하고 회담도 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협상이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야만 그 이번 합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평양에 그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 기차 그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그 동행한 기자들을 잠시 만나서 그 몇 마디를 했는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약속하고 미북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방북에서 그 북한의 그 약속한 그 일부 세부 사항을 채우고 또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상당히 좀 그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
네.
6월 12일 그 싱가포르에서 미북 최초의 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은 당시 그 합의라는 것은 이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4개항 중에 세 번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걸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핵화를 한다는 건지, 비핵화의 대상은 무엇인지, 이것을 언제까지 비핵화한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 번역하면 구체적인 일정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목록을 갖고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갔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신고해야 될 그 핵과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같은 그 일련의 그 목록 그리고 실행 시안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공동성명에 보면 미북 관계 개선, 적대 관계 종식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북한은 제재 완화, 또 해제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은데요. 이 같은 미국과 북한의 두 가지 그 입장, 비핵화, 또 미북 관계 개선, 제재 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폼페이오 장관의 들고 간 가방 속에 아마 이 같은 목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핵 목록 신고 목록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 이런 그 상세한 것까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또 어느 정도나 얘기가 됐는지 이건 참 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에 기자들에게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안을 설정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폼페이오 장관과는 달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는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엇갈린 그런 얘기였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북한에서 북한 측과 시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시안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그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겠다라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 시안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큰 말하자면 그 구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신고 목록들을 제출하고 그것들을 검증하고 또 폐기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찰도 있을 것인데요.
예, 예.
이것과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체제 안전 보장 조치들을 배합하는 것이 미북 간 후속 협상의 핵심이고요.
네.
그 핵심적인 협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각 단계별로 시안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 말하자면 북한의 신고 목록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사찰과 검증과 폐기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그 각 단계마다 미국은 어떤 상응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시간표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비핵화에 이것을 말하자면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들은 8월 달까지 이 로드맵 시한표를 완성하는 것이 북한 미국의 목표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말하자면 비핵화 진전이 더디다 이르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의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그 좀 언론 또 전문가들 또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런 그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그 북한이 그 좋게 얘기하면 좀 소극적이다. 비핵화를 약속은 했지만은 그 하려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아, 이런 그 보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건데요. 이것은 뭐 좀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그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요. 당초에는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비핵화의 그 어떤 구체적인 약속, 미국이 얘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아마 그 수준으로 북한이 약속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동성명 그 3항에 보면 굉장히 희미한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지난 그 4월 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한 거하고 똑같은 수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론 전문가들도 알맹이가 없고 역시 북한이 그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이런 그 평가가 이제 계속 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여러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 이것이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그 비등가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 체제 안전 보장을 하고 북한은 그것을 받고 이제 그 비핵화를 한다, 이런 것이 그 이제 핵심 내용인데, 문제는 자세히 그 양쪽의 사항을 보고 보면 이게 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안 한다, 우리는 쳐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냥 일종의 말, 약속으로 해준 건데요.
네.
북한 같은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받고 핵탄두 또는 핵탄도미사일을 이제 폐기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일 이게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말을 믿고 탄도미사일 또 핵탄두를 없애버렸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뒤집고 가만히 보니까 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린 다시 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다시 뭐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폐기해버리면은 북한으로서는 다시 그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역시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북 간에 이제 신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단 수십 년간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고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하나를 아주 촘촘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먼저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군 유해가 과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아올 때 뭐 같이 오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점쳐보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분명치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사실 두 주 정도가 이미 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을 하면서 북한이 이미 그 유해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이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그 유해를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임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해서 간 일행 중에 카메라 기자 그리고 팬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6명이 있는데요.
예.
이런 걸로 밀어볼 때 말하자면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또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북한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해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으로부터 유해를 송환받았다라고 한 그 2주 전 시점에 이미 이 유해들을 담을 관들이 미군 측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이 유해들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오산의 미군 기지에서 수송기편으로 하와이로 말하자면 이전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또 북한은 그 제재 완화나 해제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요. 또 체제 안전보장을 비롯한 이 미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나중에 발표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그러나 발표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고비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원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기 문제는 그 지난 6월 10일 미북 공동성명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것을 하나 일종의 그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겠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만 당시 이제 뭐 북한이 언제까지 이것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떤 장소다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뒤에 그 미국 그 CBS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북한이 약속한 것은 그 평안북도 철산군 그 동창리에 있는 그 서해위성 발사장을 폐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이 이것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무슨 반대급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이 갔으니까요. 여기에 그 미군 유해 문제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며칠까지 하겠다 이런 뭐 어떤 일종의 시안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무부 출입기자 6명이 동행을 했는데 이 그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론은 좀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고요. 뭐 계속되고 있지만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기자들의 그 기사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예, 사실 이제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기자들도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평양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보면은 백화원 영빈관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설로 알려진 말하자면 국빈 초대소
네.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말하자면 그 전경을 담은 사진을 올린 기자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오찬을 하면서 나온 메뉴들을 올린 그런 기자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첫날 그 말하자면 후속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자들이 이제 주변 스케치 정도를 네. 올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분위기가 좋다라든지
네.
이런 말하자면 트위터 글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7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틀째 회담에서 구체적인 뭔가 결과가 나오면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평양 후속 협상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이어서 7일부터는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그 일정에 따르면 7일 오전까지는 이제 평양에 머무르면서 계속 협상을 하고요.
예.
오후 그러니까 저녁에 아마 그 일본 도쿄로 나와서요. 8일까지 일단 묵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8일 이 기간 중에는 도쿄에서 그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그래서 미한일 외교장관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 자신의 그 방북 결과를 그 설명을 하고
네.
또 미한일 그 세 나라가 공동으로 그 후속 대책을 지금 논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어떤 뭐 인사는 이 미국과 북한의 정리적인 모임을 하기로 한 것만 해도 성공일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비핵화 조치가 좀 탄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좀 더 꼬이는 일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서서 이번에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 그리고 후속 협상이 앞으로 말하자면 비핵화의 속도 그리고 또 이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말하자면 폼페오 장관이 후속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 그 모멘텀, 동력을 살려나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말하자면 비핵화에 말하자면 진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진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가 말하자면 서로 말하자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협상에서 굉장히 밀고 당기기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카드죠.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말하자면 체제 안전 보치 아직까지는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네.
그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이드안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발표밖에 그 밖에는 다른 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령 평양과 워싱턴의 상주 대표부를 신설한다든지
네.
또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맞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굉장히 그 비핵화의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서로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그 조치들을 잘 배합해내느냐
네.
이것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 비핵화 조치도 빨라질 수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안에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언론들이 어떤 보도들을 지금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가 그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그 주요 방송이죠. 그 MBC 방송이 이런 보도를 처음 내보냈는데요. 북한이 여러 곳의 그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정보국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계획과 관련해 미국을 속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자꾸 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물론 북한이 실제로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일부 그 정보기관의 보고서라든지 또는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의 당국의 관리들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폼페오 장관의 후속 협상을 바로 앞두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의도적인 유출이고 또 이 보도 자체도 그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 언론에 실리면서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의심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정상회담 결과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뭔가를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정부 내 강경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정보 당국 간에 일부러 이런 것들을 그 유출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 측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적으로
네.
알리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두 가지 다 그럴듯한 저기 그 개연성이 있지만 문제는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해명 내지는 그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미 행정부는 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통적으로 그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맞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인터넷 트위터에서 이런 보도들을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또 영국의 그 BBC 방송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그 미국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다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북한 핵무기를 앞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으며 이것이 지금 행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좀 조율이 되고 있는지요?
사실 이것이 조율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이 백악관 대변인도 그 볼튼 보좌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여서
네.
이게 그 내부에서 말하자면 조율된 것이 아닌가. 볼튼 보좌관은 이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1년 안에 북한의 핵폐기,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 뭔가 준비가 된 게 있었구나. 라고 관측도 가능한데
네.
국무부는 바로 이것을 부인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약간 엇갈린 신호도 있는데요. 그러나 서둘러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또 비핵화 절차를 미국과 합의하에 완료하겠다 서둘러서 이것은
네.
미국과 북한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폼페오 장관이 시한 설정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로 그 시한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그런 피하려는 그런 북한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분명히 분명한 시간표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조언에 따라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라는 표현을 철회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국 정부가 조언을 한 건지, 했다면 어떤 조언을 했는지요?
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신문이죠. 그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해서 그 미국이 한국 정부의 조언에 따라서 그 과거보다는 좀 유화적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하나는 그 CVID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미국이 아주 그 입버릇처럼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런 것을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자주 썼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그 한국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영문 머리끌 자를 따서는 그 FFVD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CBID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네. 용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서서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CBID 중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북한은 말하자면 일종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 때문에 그 미 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CB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는 표현을 말하자면 배제함으로써 협상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미국의 입장이 좀 유연해졌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이 대북 공조가 무척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북 공조 상당히 원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북한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협상, 회담을 해본 것이 그 남한,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가 여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6.12 미북 정상회담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이제 방안을 내서 이것을 막후에서 그 연출한 이런 것으로 봐도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히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 공조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